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모술 인근 난민 보호소에서 7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려 2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보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집단 식중독으로 여성과 여자 어린이 각각 1명이 숨지고 적어도 200명이 보호소에서 근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딜라 하무드 이라크 보건장관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곳은 모술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난민 보호소로 환자들이 어제 라마단 축일 관련 음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가 지정한 성월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난민 보호소에는 약 6,2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오늘 다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로드먼 씨는 평양행 비행기 탑승에 앞서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과 관련해 자신이 뭔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 시민 4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로드먼 씨는 지난 2013년과 14년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로 지칭해 화제가 됐습니다. 로드먼 씨는 특히 2014년에는 전직 프로농구 선수들로 구성된 농구단을 이끌고 시범 경기를 펼쳤고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로드먼 씨의 방북을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오늘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관계를 벌이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6월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는 중미와 남미에 있는 섬나라가 많습니다. 이번에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운반 수단이 속도나 범위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1953년 이래 보지 못한 수준의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 이란, 테러 조직 등과 함께 여전히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알렉세이 나발리 씨에게 어제 구류 30일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곳곳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발리 씨는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던 나발리 씨는 인터넷에 자신이 구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찰이 어제 시위 현장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민간단체 집계에 따르면 어제 시위에 관련해 모스크바에서만 적어도 600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3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어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캐벌리어스를 129-120으로 꺾고 2년 만에 NBA 정상에 올랐습니다. 워리어스는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캐벌리어스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현재 NBA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로 평가되는 워리어스의 공격수 케빈 듀란트는 마지막 경기에서 39점을 넣었습니다. NBA 10년 차인 듀란트는 1년 전 워리어스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농구. 이 농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농구를 참 좋아하고 특히 90년대 농구의 인기를 견인했던 마이클 조던이나 또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이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데니스 로드먼 선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구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이끌 새 선수 또 새 팀이 등장해서 미 전역에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어제 막을 내린 미 프로농구 결승전에서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129-120으로 꺾고 최종 경기 결과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특히 패하면 탈락할 수 있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려 16승 1패 성적으로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골든 스테이트는 최근 3년간 모두 결승에 올라 두 번 우승을 차지해 최강팀의 면모를 자랑했는데요. 현재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스테픈 커리와 케빈 듀란트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역시 3년 연속 결승에 오르기는 했지만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는데요.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 평가받는 제임스 르브론 선수는 모두 8번 결승에 올랐지만 5번이나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새로운 농구 왕조, 명가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8도, 함흥 13에서 33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바비 빈튼의 노래입니다. 딕 앤 제인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I loved her since we were children. Back in grammar school. Loved her then, and I always will. Though I know I'm just a fool. Then one day I kissed her, but it was all in vain. I was at their reception to have fun with Dick and Jane.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Time has ages since they moved away. And I think back in stages of the way she'd laugh and play. Today I received a letter that she has passed away. So one last time I'll kiss her by the flowers where she lay.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시민 천여 명 이상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타이완과는 단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지방 당국들이 경제 지표들을 조작하고 있는 실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군요.
네, 어제는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연방이 새롭게 성립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러시아의 날이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러시아 관영방송 RT에 따르면 이날 경찰 추산으로 4,5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스크바 중심 트벨스카야 거리에 모였고요. 이 사하로프 대로에도 1,8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2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3,500여 명, 예카테린부르크의 2,000여 명 등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도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 주요 도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셨는데 네.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롯한 이 러시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를 러시아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올해 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실상이 담긴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반정부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이 문서 공개 직후인 지난 3월 시위로 이 러시아 전역에서 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이 어제도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4천 명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러시아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예, 총리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메드베데프 총리는 전직 대통령이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고급 저택과 넓은 땅, 그리고 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과 호화 요트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문서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공직자 봉급으로는 가질 수 없는 수준이어서요. 이 시위대에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이 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의 퇴진을 함께 촉구하는 중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서를 공개했던 야당 지도자가 당국에 붙잡혔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문건을 폭로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어제 러시아 주요 도시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돼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나발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0일 동안의 구류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3월 반정부 시위 때도 15일 동안 구금된 바 있습니다.
예, 배후 조종의 혐의를 받은 나발리가 이 반정부 시위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나발리는 어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앞서서 우리 러시아인들의 세금이 요트와 궁전, 포도원보다는 도로와 학교, 병원을 정비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습니다. 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이 나발리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 모스크바 당국이 집회 참여 봉쇄를 예고한 시내 사하로프 대로가 아닌 트베르카야 거리로 모일 것을 호소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은 뭐 시위는 물론이고요, 나발리의 참가 동료 활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러시아 검찰총장은 어제 반정부 시위에 앞서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어떠한 집회도 불법이라고 경고했고요. 이 나발리가 5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던 인터넷 텔레비전,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서방 언론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번 시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줄곧 80%대를 지켜온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자체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구금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인 시민과 인권운동과 그리고 기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스파이서 대변인은 러시아 국민들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 시민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한편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고요?
네. 미국 상원의 공화민주 양당은 백악관이 독자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과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 정치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양당이 뜻을 모은 추가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을 징벌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 강제 합병과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한 혐의 등 기존 러시아 제재 사유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1980년대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미국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지난달 말 사망하면서 이 중미에 있는 나라인 파나마가 뉴스의 중심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파나마의 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 상호 인정,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이 타이완과는 전격 단교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장관이 오늘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양국 수교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파나마 정부가 타이완과는 단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공동성명에는 파나마 정부가 중국 정부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 파나마 정부는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앞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나 교류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수교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중국과는 수교를 맺고 타이완과는 단교를 했는데 타이완은 네.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타이완 당국이 중남미 외교에 공을 들이면서 파나마는 타이완과의 우방으로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오늘 전격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끈 차 타이완 정부는 양측을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우방인 파나마와 협력했지만 금전을 투입한 외교 방식으로 경쟁을 벌일 수 없었다고 중국 정부를 비난한 뒤에 이번 조치는 타이완 국민의 생존 권리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자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리다웨이 타이완 외교부장은 파나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타이완을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20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파나마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허리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이 파나마 땅에 물길을 파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인 파나마 운하로 유명합니다. 이 타이완과는 지난 1912년 중화민국 성립 이후 지금까지 105년 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최장기 수교국이었는데요. 이 미국에 이어서 파나마 운하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이어서요. 이 중국 정부는 최근에 다양한 경제 협력을 파나마에 제공하면서 수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수교 성명 서명 전날인 어제 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 경제 지표를 또다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일요일 이 동북부 지린성과 내몽골 자치구 일부 지역 그리고 기업들에서 이 경제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지방 정부가 경제 자료들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앞서 지린성과 이웃에 있는 랴오닝성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가요?
예, 확실한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기율위는 두 지방정부가 수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율위는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지방정부 관리들의 부정행위들을 비판했고요. 또 빈곤 구제기금 사용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린성은 중국의 유명한 곡창지대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요. 이 내몽골 지역은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지방 정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랴오닝성 당국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재정 수입을 부풀린 사실을 시인해서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중국의 북부지방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랴오닝성 당국은 지난해 경기 후퇴의 여파로 불과 2.4%의 경제성장에 그쳤습니다.
예. 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경제 자료를 조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 정부가 최근에 성장 우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성장 목표에 미달한 지방 정부는 결국 통계까지 조작해서 중국 전체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고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나 실업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새로운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지표를 조작하거나 통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합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해보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보수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또 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곳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약 5시간 뒤에 청문회가 시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세션스 장관이 자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해서 열리게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이 FBI 국장의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세션스 장관이 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He was very close to and inevitably going to recuse him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We also were aware of facts.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션스 장관이 결국에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FBI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세션스 장관은 지난 토요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에 관해 말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의원들이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 문제입니다. 이 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세션스 장관이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몇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당시 다른 대사들과 단체로 만났고요. 또 9월에는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으니 사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캠프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러시아 대사와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4월에 이 워싱턴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트럼프 캠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 세션스 장관과 키슬약 대사 두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세션스 장관이 이날 이 호텔에 가긴 했지만 키슬약 대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이 이 지난해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 관한 의혹이 오늘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코미 전 국장의 이 경질과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이 세션스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러시아 수사 때문에 자신이 해임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래서 이 세션스 장관이 일단 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USA Today 신문 같은 경우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만 손을 뗐을 뿐이고 다른 수사에서는 여전히 이 코미 전 국장의 상관이기 때문에 경질에 관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세션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션스 장관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지난주 A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발표하자 분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션스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 세션스 장관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로 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러시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s been clear last week in the Rose Garden that he believes that the sooner we can get this
네,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 보수 규정이란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통해서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했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칼 레이신 워싱턴 DC 법무장관과 브라이언 포러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레이신 이 DC 법무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re concerned that foreign governments are coming to the Trump businesses for the single purpose.
네,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하고 또한 그들의 이익이 미국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면 이는 모든 미국민, 특히 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에 이 개장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 있던 이 옛 우체국 건물을 임차해서 호텔로 개조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호텔로 인해서 지역 호텔과 식당 등이 경쟁에서 밀리고 수익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대한 특혜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들 법무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손을 뗀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럼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두 아들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인 트럼프 호텔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의 소유는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이 조치를 해뒀지만 사실 언제든지 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그룹 측은 따라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이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에서 이윤이 생기면 전부 재무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자, 미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보수 규정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정부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영리 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가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미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이후 윤리단체와 식당 등이 또 이 원고 측에 합류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뭐 백악관은 이번 최근 소송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9일에 이 소송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로 인해 소송을 취할 만큼 충분한 손해를 보지 않았고 또 고소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트럼프 호텔의 수익은 헌법이 규정하는 부적절한 지급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이 또다시 법원에서 저지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켰던 하와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6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서 입국 심사 과정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란과 시리아 등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6개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입국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죠.
예, 앞서 다른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 역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았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이 소송은 메릴랜드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두 항소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의 일이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4 항소법원 같은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또 제9 항소법원 역시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먼저 판결을 내렸던 제4 항소법원 같은 경우 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언을 근거로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 그 제9 항소법원은 어떤가요?
네, 제9 항소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민 국적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민 국적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이 법은 국가 이해와 관련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이 행정부 주장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종교에 대한 갈등 못지않게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손 한번 써볼 엄두조차 못 내보고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쩌면 천연들은 서막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위태롭기만 하던 이들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디언들은 또다시 정착민들을 살해했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의.
1675년에 시작된 인디언과 정착민들 간의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이를 필립 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정착민들은 완파누아그 부족은 물론이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주변의 다른 인디언 부족들까지 공격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마치 북아메리카 땅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을 모두 없애버릴 기세로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족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지만 총과 무기를 앞세운 유럽인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2년에 걸친 필립 왕의 전쟁으로 정착민 600여 명, 인디언은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포심, 또 타협의 실패로 일어난 필립 왕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앞으로 신대륙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정착민들 간의 끝없는 싸움, 그 서막을 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즉 앵글리칸 처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 엄격하고 성스러운 교회와 신앙생활을 추구했고요.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1690년경 매사추세츠에는 약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교도들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대의 종교 그룹을 형성하며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신앙이라 여겼고 식민지의 모든 주민들은 청교도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대륙의 행정기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착민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식민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행정기구에 관여했고 행정기구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주민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착민들은 이런 제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영국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 개척자이면서 청교도 목사였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인디언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은 분명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며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건너왔던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고 나와 똑같은 종교를 가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죠.
총독은 종교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문제도 헌금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내면 되는 거지 모든 주민에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친애하는 정착민 여러분, 우린 지금 인디언들의 땅을 훔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이 무슨 권리로 인디언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영국의 왕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연설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영국에서 살아왔듯이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디언들의 땅을 영국 왕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차지하고 마음대로 나눠주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땅도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다면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정착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뜻에 찬성하는 동조자들과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난하는 반대자들이 양측으로 나뉘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 얘기 들으셨어요? 교회 안 다니면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인디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던데, 아유, 그 사람은 우리 청교도 목사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로저 윌리엄스 목사 말이 100번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인디언들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의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인디언들을 못 들어오게 내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영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자기 종교를 지키겠다고 배 타고 떠난 아들이 멀고 먼 신대륙에서 땅도둑이 됐다고 슬퍼하실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게 다 땅이고 이 광활한 땅을 처음 미개한 인디언들이 관리를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나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니 로저 윌리엄스를 따르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본문에서 리나가,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우리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실패하고 말았다고. 라고 하자 저는 Oh no! Oh, 안 돼!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엔 리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알았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뭐.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Today's expression is back, B-A-C-K, back to the drawing, D-R-A-W-I-N-G, drawing, board, B-O-A-R-D,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hen you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means your attempt to do something has failed. So it's time to start all over again using different methods. It simply means that you have to start from scratch again. Back to the drawing board는 무엇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계획 등이 실패한 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리나가 저와 함께 준비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리나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My boss didn't like my idea, so I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come up with a new on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새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네,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Let's review. Back to the drawing board. This expression is used to show that an idea or proposal has been unsuccessful and that a new one must be thought of or planne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Yogini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Two-Way Street이 부른 Reason to Live,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e all so far away. I keep your picture in my mind. 'Cause I know there'll come a time when you'll be back with me and you'll stay. I hear you calling in the darkness of the night, and I turn as if to hold you tight. But when I reach to touch your face, there is just an empty space, and I know that only you can make it right. Try to tell you if you're in lo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오늘. 위대한 정복자로 불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 중의 제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렸을 적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정치, 과학, 문학 등을 배웠습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세워진 이 대제국을 통해 서양의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오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가 세운 대제국은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의 세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2000년 6월 13일 오늘. 한반도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을 교양신의 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후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날 남한의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2박 3일 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방문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